할렐루야. 9월 마지막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일상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열심으로 예배하신 성도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요. 우리 앞뒤 좌우 옆으로 서로 이렇게 좀 축복하면서 찬양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 사람의 시간은 다 끝났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그 주님께 우리 모든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을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 좋은 것 주시도다
아멘이신가요?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삶을 이끄시는 구주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구주님께 다시 한번 큰 영광과 존귀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 속에 믿음을 지나고
말씀 속에 오직 말씀 속에 위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하십시다. 주님의 도우심 나를 바라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 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언약을 이루신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도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들네. 나 주의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삶의 예배들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성, 우리의 연약함이 묻어난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지만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고 또 아버지의 주권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이 아버지의 고통과 고난일지라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옵소서. 굴복할지라
경배하리
주님의 주권 앞에 경배할지라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 주님만 경배하리
경배하리 자리에서 일어나 영광의 송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역사하시네.
계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이 그대 우리 하나님 주 우리 맘 만지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우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우리 새롭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거투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떨리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감당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시며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며 인도자 되시는 우리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 되기를 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공동체 위에 주님 주시는 평안과 샬롬이 넘치기를 원하며 기도드립니다. 많은 양무리의 목자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신 하나님, 준비하신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시도록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목회를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계획하심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선한 목자의 삶을 감당해내시도록 기도드립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그 여름날을 참 은혜롭게 보내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자연재해, 참 예상치 못했던 자연재해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 큰 어려움 없이 보호해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허락하시고 만남의 기쁨도 주셨던 하나님, 이 가을 수확의 기쁨이 넘치도록 채워주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한 감사드립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네 삶에 주님의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중한 질병으로 힘들어하며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로 체력이 고갈되어 가며 원인을 알 수 없는 희귀한 질환으로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참 하나님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며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는 청년들, 주님의 나라의 큰 기둥이 될 청년들, 그들의 무한한 도전들을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주님, 엄습해오는 이 불황에 저희 성도들 힘들지 않도록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현장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참 아름다운 내일 공동체에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관계적 문제들로 참 가슴 아파하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내일교회를 늘 평안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삶을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참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헌신하는 우리 모두의 수고와 구별된 자리에서 곡조 있는 기도를 올리는 성가대의 찬양과 그 모든 헌신이 연락되어지기를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위에 성령님의 임재와 주님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세 가족이 있습니다. 백현 집사님, 이한섭, 조성령 성도님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세 가족부의 안내에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일 강고입니다. 1차 온앤오프 세계선교기도회가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오늘 사랑부 가을 수련회가 있습니다. 미래자립교회 지원 프로젝트 내일을 넘어 신청을 오늘까지 받습니다. 교구 재편을 위한 전교인 설문지를 다음 주까지 받습니다. 미디어 영상 학교를 모집합니다. 다음 주까지 대예배실 로비 게시판으로 신청 받습니다. 이주민 선교부 의료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출산 돌봄 순회 예배 및 다음 세대 사역 참관 행사가 오후 4시 대응 교회에서 있습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10월 1일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후반기 교회 대청소를 토요일 9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기독 청장년 멸려회 대구노회 연합회 주관 체육대회가 10월 9일 수요일 오전 9시에 대구대학교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기도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이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5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39절부터 42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오 주여 주의 말씀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자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 예, 이제 가을이 왔는데 저희들이 누가복음 이제 오늘 22장 39절부터 46절 말씀을 이제 나눕니다. 여러분들이 그 누가복음 이제 후반부의 좀 흐름들을 항상 좀 염두에 두셔서 이제 19장 마지막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셨고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1장에는 예수님께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이제 논쟁을 이렇게 벌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의 논쟁을 벌이셨고, 그리고 21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마지막 날에 대한 교훈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2장을 살피고 있는데, 22장은 이제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지셨던 마지막 만찬, 그리고 오늘 살피는 기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까지 이제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장은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는 것까지 2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제 24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시고, 오늘은 22장을 살피는데 이제 1절부터 38절까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내용은 이제 마지막 만찬입니다. 마지막 만찬. 그래서 유다가 배신을 이제 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마지막 이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식사하시면서 이제 떡을 나누시고 그리고 잔을 나누시면서 내 몸이다 그리고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과 나누었던 대화들, 그래서 먼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누가 큰 자인가라고 논쟁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겸손과 섬김의 사람이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시몬, 이제 베드로가 그 부인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각자의 필요한 것, 그러니까 전대와 그리고 배낭과 칼을 준비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잘 알고 계시는 그 겟세마네, 이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좀 살피게 됩니다. 이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제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좀 비교를 해보면 누가복음의 기록은 한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량이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지만 그런 아주 이렇게 구조적으로 교차대구법이라고 해서 아주 구조적으로 탄탄하게 이제 이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 절씩 좀 살피면 우리 주보 3면을 보시면서 이제 39절을 한번 보시죠.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어디로부터 나가셨습니까? 이제 유월절 식사를 마치시고 그 식사 자리에서 이제 나가셨습니다. 나가셔서 목적지는 어디냐? 감람산을 이제 감람산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이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요즘 이제 표준 새번역이라든가 다른 번역들은 이 부분을 늘 하시던 대로 그리고 여느 때처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느 때처럼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께서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가르치고 시간을 보내시고 이제 밤 시간에는 감람산에 가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자막의 21장 37절을 보시면 이제 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고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하신 다음에 그 장면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셨다. 감람원이라 하는 산, 이게 바로 이제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그래서 예수님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이제 밤에는 한 몇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쉬셨습니다. 그래서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셨는데 이제 이 장면을 이제 그 마가복음 14장 32절 마가복음 14장 32절에는 이제 여기 겟세마네라는 이름을 기록을 했죠. 이제 감람산 우리도 보면 예를 들면 팔공산이 있으면 팔공산도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감람산 그리고 겟세마네라는 곳에 있었다. 이제 이르렀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곳 장소가 감람산 가운데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이었다라고 마태와 마가는 기록을 합니다. 근데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제 요한복음 18장 1절 2절인데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살피겠지만 이 겟세마네 기도가 끝나는 지점에서 누가 찾아오느냐 유다가 찾아와서 예수님은 이곳에서 붙잡히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18장 1절 2절은 이제 이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셨다. 이거는 뭔가 하면 여러분 예루살렘은 산지에 있습니다. 고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무엇이 흐르느냐? 기드론 시내가 흐릅니다. 기드론 시내. 이거는 비가 많이 흐를 때는 올 때는 이제 시내가 되지만 비가 건조할 때는 그냥 이제 그냥 건조한 땅입니다. 그래서 기드론 시내가 있고 그 건너편이 감람산입니다. 그런데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그곳에 동산이 있었다. 이름은 기록하지 않지만 이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 요한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 번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모임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러니까 그 장소를 유다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가 마치는 지점에 유다가 사람들을 이끌고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붙잡게 됩니다. 자 이제 39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감람산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 그리고 유다도 잘 알고 있는 이곳으로 가셨고 그리고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에 도착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기도를 명령을 하십니다. 기도를 명령. 내용은 뭔가 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마태와 마가복음을 보시면 마태와 마가복음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겟세마네 동산을 갔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실 때는 세 명의 제자만 데리고 갑니다. 베드로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 이렇게 세 명만 이렇게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그런데 누가는 세 명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그냥 제자들 전체에게 주신 말씀으로 명령의 내용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 마지막 이 사건이 끝나는 46절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46절에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에 보시면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라. 그러니까 46절 시작할 때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명령하시고 이 이야기가 마치는 부분에서도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라. 그런데 우리나라말 번역은 40절은 유혹이고 46절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 그냥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두 가지, 우리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시험이라고 대부분 다 번역을 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 속에는 두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외적인 고난과 내적인 유혹. 이 두 가지를 다 담고 있는 표현이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번역에는 40절은 유혹으로 번역을 했고 40절은 시험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냥 같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외적인 고난, 내적인 유혹이 포함된 바로 시험.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 명령을 들으니까 무엇이 생각이 나죠? 우리 11장 4절에 예수님께서 바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 그리고 또 죄 용서함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라고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주시고 있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자, 그런데 하나 이제 먼저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여러분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아예 외적인 어려움 그리고 내적인 유혹은 오지 않도록 해달라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외적인 고난 그리고 유혹은 다가오죠. 그런데 그것이 다가오더라도 그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기도가 끝나면 이제 제자들에게도 태풍이 몰려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결국은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가운데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말 그대로 태풍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바로 제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도전했던 것처럼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 태풍 같은 시험이 와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뭔가 하면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기도를 명령하셨고 내용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1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떠납니다. 떠나서 돌던질 만큼 예수님은 가시게 됩니다. 돌던질 만큼.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돌 던질 만큼 이거는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누가만 이렇게 딱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 던지면 어느 정도 던지실 수 있죠? 이제 우리가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마 한 20m 전후인 것 같아요. 20m 정도 전후. 그러니까 이게 돌 던질 만큼이라는 뜻은 먼 거리다라는 의미보다는 가까운 거리다.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강조는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고 제자들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는 한 20m 정도 되니까 돌 던질 만큼 되니까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을 그리고 또 이 본문 속에서는 여러분 긴장된 상황이잖아요. 긴장된 그런 상황 속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다니엘서 6장 10절을 자막을 한번 보시면은 이 장면은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 이제 사람들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이제 황제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이렇게 하면 소위 죽음에 던져지도록 그렇게 조서를 내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제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도 이제 총리였던 다니엘 총리했던 다니엘은 어떻게 했느냐? 윗방에 올라가서 그리고 자기 습관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정말 긴박한 상황이잖아요. 기도하면 바로 죽게 되는데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무릎을 꿇고 그는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마침 어떻게 보면 이거와는 비교도 안 되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무릎을 꿇고 이제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우리 헬라어 시제 중에 이제 그 과거인데 이제 미완료 과거 시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뜻이 뭔가 하면 계속의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그걸 담고 있는. 그래서 여기 사용된 지금 예수님의 기도와 관련해서 사용된 표현은 전부 다 미완료 과거입니다.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지속적인 기도.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42절에 이제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누가 복음은 특별히 막 기도의 복음서다라고 할 정도로 기도에 대한 많은 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장면을 여러 번 묘사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 이렇게 인상적으로는 여러분 다 기록을 보시면 기도하셨다라는 표현은 있는데 내용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용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드리셨는가 내용이 기록된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예수님 무슨 기도를 드렸나? 두 가지를 누가는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호칭입니다. 호칭.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불렀는가? 한마디로 하면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가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와 가장 구별되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가복음은 조금 더 강조를 하는데 마가복음 14장 36절 같은 장면을 묘사하는데 마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빠 아버지요. 호칭을 아빠 아버지. 우리 쉽게 표현 아바 아버지요. 바로 어린 아이들이 아빠를 친밀하게 부를 때 사용하는 아람어 표현 아바, 아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렀는가? 아빠, 아버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셨고 또 주기도문에서도 여러분 우리를 보고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하셨는데 어떤 호칭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1장 2절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제 이건 누가복음 버전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마태의 마가복음에는 하늘에 계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그 표현이 빠져있죠. 한마디로 아버지요. 아버지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은 나중에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속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 성령을 가진 사람은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죠. 좀 정리를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눈앞에 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과 사랑을 그 표현 속에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 표현을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기도 내용은 뭔가 하면 42절 이제 한번 다시 보시면 뭐 42절 기도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여러분 아시겠죠? 이거는 십자가입니다. 바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해야 되는 이 잔,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래서 자신의 원함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부분은 뭡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부분, 그러나 바로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영성신학을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이제 기도와 관련해서 소위 기도의 최고봉이라고 일컫는 사건이 있습니다. 기도의 최고봉. 그 최고봉으로 꼽히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참된 기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진정한 필요. 진정한 원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진정한 원함과 바람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렇지만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원함을 하나님의 원함에 굴복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셨죠. 아버지의 뜻이라면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을 때 43절을 보시면 이제 천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천사가 예수께 나타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맞이하게 될 위험들을 다 없애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천사는 힘을 더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리셨던 그 기도를 계속해서 끈질기게 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셨다는 것. 천사가 힘을 대해줬다. 이런 비슷한 내용을 우리 다니엘 이야기, 다니엘서 10장 17절부터 19절 이 다니엘서 10장은 세일의 기도회라고 요즘 하는데 세일의 기도회 하나의 그 소위 뭡니까? 이렇게 배경이 되는 구절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뜻을 정해가지고 3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때 이제 17절 다니엘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않았다. 쉽게 표현하면 탈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계속 하나님과 주님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18절 그때 18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져주셨다. 이게 바로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을 만져주셨고 그를 강건하게 해주셨다. 우리말로 하면 지금 오늘 본문대로 하면 힘을 더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9절을 보시면 그 어떤 천사가 다니엘을 보고 탈진했는 다니엘을 보고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바로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다니엘을 강건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지금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강하게 붙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44절을 보시죠. 44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천사의 도움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힘쓰고 예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제가 이제 그 내성교회에 있을 때 잊을 수 없는 설교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지금 그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박희철 목사님이 부사가 붙은 기도, 부사가 있는 기도 이런 설교 제목을 한번 설교하셨어요. 부사가 있는 게 저는 또 사과가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명사 형용사 부사. 그래서 이분이 워낙 성경을 많이 보셨으니까 성경에 기도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기도 앞에 부사, 뭐 간절히, 뭐 아니면 뭐 뜨겁게 예? 이런 부사가 붙으면 그걸 다 찾으셨어요. 다 찾으셔가지고 또 분류를 했습니다. 한 개짜리, 두 개짜리 분류를 하셨어요. 그래서 한 개짜리를 몇 개 소개해 주셔. 또 두 개짜리가 있더라고. 근데 그분이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이 기도 앞에 부사가 네 개짜리가 있습니다. 네 개짜리. 여러분 한 개, 두 개도 엄청난데 네 개짜리가 있대. 네 개짜리. 그리고 우리가 뭔가 싶었는데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기도 앞에 지금 힘쓰고 예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정도가 정말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따라갈 수가 없는 힘쓰고 예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런데 이제 원문을 통해서 보면 힘쓰고 애쓰는 부사구입니다. 부사구.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그 아고니아라고 해서 그냥 쉽게 번역하면 고뇌 속에서 깊은 고뇌와 번민 속에서 이런 뜻입니다. 깊은 고뇌와 번민. 그러니까 얼마나 힘쓰고 애쓰겠습니까? 깊은 고뇌와 번민 속에서 예수님은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이해하시겠죠? 정말 깊은 고뇌.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제 감당하셔야 되는데 얼마나 그분에게 고뇌와 번민이 있었겠습니까? 그 깊은 고뇌와 번민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묘사를 합니다. 제가 요즘 이제 말씀 준비 때문에 여러 주석들을 좀 보고 있는데 참 제가 주석들을 보니까 인상적인 그런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지금 나중에 여러분들이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보면 거기에는 피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작 여러분 바로 핏방울, 이 핏방울이 언급되는 어떤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에게 단번에 느끼게 해주는 핏방울이 언급되는 것은 놀랍게도 십자가가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겁니다. 저는 처음 이 글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몸은 십자가에서 못 바뀌셨지만 그분의 영혼은 이미 겟세마네에서 죽음을 맞이하셨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그냥 해석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야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음, 그의 영혼이 죽음을 경험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고 45절이 그 뚜렷하게 대조되는 게 뭐죠? 45절에 자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자고 있는 제자들. 45절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이제 45절에 이제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갔을 때 제자들은 슬픔으로 인하여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제자들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과 그리고 슬픔을 인하여 잠들어 있는 제자들. 그리고 그들을 보시고 46절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46절 한번 비추어 주시면 이제 어찌하여 자느냐 한 번 더 반복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라. 그런데 이제 학자들은 누가가 그래도 제자들에게 대해서는 제일 우호적이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가복음 마태 마가복음은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는가 하면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 한번 보시죠. 보시면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세 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시는 걸로 마태 마가는 근데 첫 번째 오셔서 제자들이 자는 걸 봅니다. 그리고 시몬아 자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리고 38절 유명한 말씀이 이제 등장합니다. 깨어 기도해라. 마음은 원인데, 우리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고 위로받으시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원,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이 구절이 참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누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슬픔 때문에 그들이 잠들어 있다. 이것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다가오는지 정말 슬픔 가운데 그들이 잠들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일어나 기도하도록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뭐 도전은 이제 명확하죠. 가을도 왔고 이제 날도 선선해졌으니까 뭐 해야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단풍놀이 가기 좋은 철 아니면 기도하기 좋은 계절 둘 중에 하나 이제 잘 선택 뭐 통합을 하시든가. 여러분 이제 분명한 거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 가운데 뭐 긴박한 상황이 있는 분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은 뭐 그냥 형통하게 평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있는 분도 계셔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예수님이 도전하고 계시는 거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끝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이 이제 어쩌면 바로 십자가를 목전에 둔 예수님처럼 여러분 어쩌면 참 이렇게 무거운 짐 그리고 긴박한 상황 속에 혹시 놓여있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토록 표현을 안 하지만 정말 이제 내일이 다가오는 것이 끔찍하고 두려운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신 것처럼 그때도 우리는 아버지를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무엇 해야 되느냐? 여러분 마음에 있는 원함을 그분한테 솔직하게 다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들 마음의 소원을 솔직하게 다 표현을 하고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지 말고 아버지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정말 이빨을 깨물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천사가 예수님을 도왔던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그래서 더 힘쓰고 예서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이죠 여러분 질문인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간절하게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잠들어 있었던 제자들, 그들에게 어떤 소위 미래의 차이가 있었습니까? 기도했던 예수님과 잠들었던 예수님, 그들에게 어떤 다른 미래가 펼쳐졌나요?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바로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위 믿음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믿음에 있어서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십자가가 없어졌나요? 십자가가 없어졌습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그분이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분은 어떻게 하셨나? 담담히 기꺼이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조금 제가 그 표현하고 이렇게 바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폭풍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폭풍 속으로. 여러분 십자가라는 그 태풍 속으로 예수님은 담담히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그곳에서 견디고 인내하시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분이 바로 십자가라는 폭풍 속에 들어가셔서 이것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주변이 다 살아나게 됐습니다. 우리까지 다 살아나게 됐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도망간 것은 결국 누구죠? 내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신을 죽이셨죠. 자기 십자가를 지셨죠. 십자가라는 태풍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다른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됩니다. 자기는 죽고 다른 사람들은 다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죠. 마지막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십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셨던 예수님을 살리시고 지극히 높이시는 일을 바로 행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깊은 고뇌, 큰 고뇌와 번민 속에 계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선택의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나를 위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하는 선택을 할 것인가?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허락하시나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우리는 여러분 바로 폭풍 속으로 내 십자가를 지는 그 폭풍 속으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들어가게 돼. 제가 좀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제가 두 가지를 제가 아 기도에 두 가지가 있구나 두 가지. 하나는 뭔가 하면 폭풍을 태풍을 잠잠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태풍을 폭풍을 잠잠케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 그것만 있는 게 아니구나. 기도의 최고봉은 무엇이냐?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도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내 삶은 폭풍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거 기꺼이 들어가고 그리고 인내할 때 주변이 살고 마침내 하나님이 나도 살리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일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참 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도 과거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과거에 기도하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도하셨을 때 저도 이제 참 이렇게 그 생각이 났던 게 이제 제가 처음 뭐 말씀 들었지만 제가 처음 난지도를 들어갈 때 약간 이런 마음이었어요. 이런 마음. 야 저기 들어가면 내가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저기 들어가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게 될까?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살게 될까? 그러니까 꼭 들어갈 때 이게 그냥 이 태풍, 야, 이 폭풍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참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참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현재 난지도를 마치면서 또 한 번 선택을 해야 됐어요. 속된 말로 강남으로 갈 것인가? 대구로 갈 것인가? 아,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참 그때 이제 오랫동안 저는 뭐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도 고향을 한번 가자, 고향을. 그게, 그래서 참 제가 고향을 간다고 생각할 때 제가 두 가지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 대구 가면 이 폭풍 속에 들어갑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했던 저희 가정에 그때 부채가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아들이 서울대를 다녔기 때문에 졸업하고 나면 갚아준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빌린 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구 내려가면 서울에 있으면 그래도 거리가 있어서 좀 피해갈 수 있는데 대구 내려가면 이 부채 폭탄을 내가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정말 이게 겁이 났어요, 겁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기도했던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제가 대구 갈 텐데 싸움에 휘말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교회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나님 제가 다른 거는 다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집에 경제적인 이 폭탄 그리고 또 만약에 교회가 나 때문에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하나님 이거는 제가 견디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두 가지만 저한테 약속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 기도를 드리고 정말 이렇게 대구를 왔을 때 저는 조금은 정말 막 이렇게 태풍 속으로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근데 참 그곳에서 저는 참 제가 어떻게 보면 좋은 여건 곳에 갔었으면 누릴 수 없었던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저는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요즘 우리 성도들이 태풍을 잠잠케 하는 기도는 정말 많이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태풍 속에 들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바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죽음이요 고통이었지만 바로 죄인인 우리들을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분은 기꺼이 태풍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제가 이 기도 또 말씀드리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죠. 아, 정말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고생만 해야 됩니까? 저렇게 뺀질뺀질 거리는 애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언제까지 나는 십자가만 져가지고 매일 고생하고 예? 내가 이런 생활 해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그 길을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참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때로는 그 길이 폭풍이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여러분, 바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위가 살아나고 세상이 살아가고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참 죽음의 길을 던져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는데 우리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계속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안 즐겁지만 이제 즐거웠다. 또 과거에 그런 때가 있었다라고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기도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회복하는 우리 가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 마음을
주셔서 짧게 한번 기도드릴 때 하나님 다시 한번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하고 즐겁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앞에 삶의 폭풍이 올 때 주님 필요하면 잔잔케 해주시고 그러나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라면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폭풍 속에도 들어가게 해주셔서 나 때문에 바로 우리 주위가 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예수님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기도하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합니다. 하나님 가장 즐겁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요란한 곳을 피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지며 우리의 마음을 쏟아부을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폭풍우를 잠잠케 해주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폭풍이라면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열납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까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감사함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저 요란한 곳 피하여서 빈들이나 산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빚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태풍이 있으면 주님께서 잠잠케 하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의 폭풍이 있다면 주님의 손을 붙잡고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들의 작은 헌신과 희생을 통해 우리 가족과 주위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들의 인생이 내가 높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시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